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마태복음 16장 이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이 다루고 있는 큰 주제 속에 있는 한 예입니다. 6장 1절을 보시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않냐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하는 내용 가르침에 대한 실체적인 예들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예가 등장을 하는데 첫 번째는 구제에 대하여, 그다음 기도에 대하여, 그리고 금식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입니다. 사람에게 보인다는 것은 사람들을 만족시키고 사람들 앞에 대접을 받으려는 그 보상을 받으려는 세상적인 욕심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18절에 보는 바와 같이 그리고 세 가지의 공통되게 나옵니다만은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해서 세 가지 경우 다 공통되게 은밀히 보시는 아버지를 심사위원으로 모시라 그런 말씀이 됐죠. 그러나 이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은폐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3절, 6장 3절에 보듯이 구제할 때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런 개념으로서 이 은밀하다는 것을 철저히 은폐시켜야 된다라는 개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5장 16절에 가시면 마태복음 5장 16절에 빛과 소금의 책임을 가르치시고 그 결론이 이렇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해서 신자의 신앙생활이 은폐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말하자면 빛이기 때문에 감추어져서는 안 되고 모든 사람들 앞에 그 빛을 발휘해야 되는 사실은 나타나야 하는 책임을 더 크게 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밀함이란 세상적인 차원에서의 보상, 잣대가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잣대 같은 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은밀함으로 등장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종교 행위라는 것, 넓게 얘기해서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기독교 신앙 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지 세상의 그 보상을 바라는 것과는 같지 않다라는 얘기로 귀결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왜 하필 금식이냐 하는 문제를 따지면 이제 이 문제가 갖는 아주 본질적인 기독교 신앙의 그 내용이 드러납니다. 금식은 뭘 안 먹는 겁니다. 음식을 안 먹는 행위죠. 그러니까 뭘 안 먹는 것이 왜 기독교 신앙에서 중요한 신앙의 자세가 되느냐. 신앙 행위가 아니고 신앙의 자세입니다. 신앙 행위라고 할 때는 금식을 하거나 구제를 하거나 기도를 하는 것만이 신앙의 실천이라 오해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건 신앙 행위가 아니고 신앙의 자세입니다. 신앙의 자세라는 것은 육체를 위하여 먹는 음식이 우리의 본질이 아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의 양식이 더 우선적으로 필요한 존재다 그런 뜻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가시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직전에 번째 광야에 가셔서 기도로 준비하시고 사단의 시험을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 첫 번째 시험이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는 데 대한 예수님의 답이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오늘 이런 금식과 연결해서 이 본문을 이해한다면 사람은 육체가 전부가 아니다 라고 답하신 겁니다. 우리의 육체와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영적인 부분이 본질이며 그래서 영의 양식이 더 필요한 존재다 라고 답하셨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 문제를 그 인용한 신명기 8장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구약성경 247페이지 274페이지 신명기 8장 1절입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시며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만나 사건은 애굽을 벗어난 이스라엘이 광야에 들어와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허락하신 양식입니다. 이 양식을 주신 목적은 궁극적으로 따져보면 만나로 다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줬다는 겁니다. 배부른 것이 인간에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방법이 아니다를 알게 했답니다. 어떻게 알게 했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은 배고프거나 헐벗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순종하는 것을 늘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그 2절 중간 부분부터 하반절을 보시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알게 하려고 만나를 줬답니다. 그러니까 만나를 주지 않았으면 무슨 핑계가 생기느냐 하면 우리의 불신앙은 배가 고픈 탓입니다 라고 변명을 했을 텐데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충분한 상태에서 죄를 지었을 때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죠. 문제는 마음에 있다는 걸 확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있는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고 그래 했다 이겁니다. 필요한 것은 육의 양식보다 뭐가 우선한다고요? 영의 양식이 우선한다는 것을 저들 스스로 깨우치게 했다 이겁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오늘 우리 금식에서의 우리의 깨우침입니다. 금식이라는 행위는 아까도 얘기한 대로 신앙 행위가 아니고 신앙의 자세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육체적이고 세상적인 것을 외면하고 거룩한 것으로만 자신의 영역을 제한하는 것을 거룩하거나 신앙생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명분으로 그 영역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적인 명분과 형태, 기도한다, 전도한다, 하는 식으로 신앙을 이렇게 어떤 거룩한 영역으로 구별하여 그 제한된 선 안에 머무르는 것을 신앙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원리요, 말하자면 자세라고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양식을 삼아서 그 하나님만이 목적하시고 의도하시는 것이 우리의 양식이 되어 나라는 존재가 육체적으로 가지는 시간과 장소 속에서 그리고 삶의 정황 속에서 실천해내야 됩니다. 반응을 해내야 됩니다. 세상적인 영역을 자꾸 거룩한 영역으로 형태적으로 바꿔가는 것 시간과 장소를 이렇게 형태화해서 거룩한 것으로 만들려는 싸움은 가장 대표적인 예가 직장에다 신우에 만드는 겁니다. 그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밖에는 신앙을 자기의 삶의 영역 속에서 표현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직장인으로서 살되 그 직장인이라는 현실의 그 영역과 상황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의 양식을 받은 자로 살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에 가보십시다. 설명을 하면 할수록 어려워지는 것, 그것이 신앙인가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에 오시면 예수님께서 수가 동네에 가셔서 어느 여인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자들은 먹을 걸 구하러 시내에 나가는 바람에, 동네에 나가는 바람에 예수님 혼자 이 여인과 이제 대화를 나누고 제자들이 돌아온 그 장면입니다. 27절.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저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이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랍비여 잡수소서.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얼핏 그냥 쉽게 읽으시면 예수님의 양식은 먹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쉽게 해석을 해버리면 신자의 양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이 부분을 쉽게 해석하는 이들을 여럿 보았습니다. 이제 그 상식선에서 해석하면 이 말이 그래 보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일들 더 넓게 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직을 수행해 나가시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며 아버지의 의지며 아버지의 보내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있는 것은 그가 아버지의 뜻을 받들고 있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의지와 목적하심이 그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라는 존재와 그의 생애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신 일이 하나님이 그에게 양식으로 주신 것의 결과요 그 양식된 결실들이다 이렇게 답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없다면 예수라는 존재는 없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양식으로 그가 지금 살아있으며 그가 행동하시는 이 구체화된 그 현실이 아버지의 뜻과 말씀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양식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의도와 목적하심이 그의 지금의 현실과 의미와 인생과 존재를 만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라 라고 답하실 수 있는 겁니다. 다른 표정을 지으시면 제가 곤란하죠. 요한복음 14장으로 가보십시다. 요한복음 14장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것,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즉 보편적인 표현으로 신앙 생활을 하면 그는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으로 사는 자요 곧 아버지를 모신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신자요 신앙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생활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런 신앙이라는 것은 초월적인 영역으로의 구별이 아니고 아까 얘기했듯이 원리어 자세로서 아버지의 의도와 뜻하심, 우리 보편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움직이는 자, 미션하고는 다릅니다. 무엇을 해라라는 것이 아니라 존재와 전체의 내용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도들을 가르쳐 성경은 만인 제사장이라 얘기하는 겁니다. 만인 제사장이라는 것은 성직에 있는 자만이 제사장이 아니고 어느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자기 자녀로 삼은 자에게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고 임마누엘 되시고 그의 말씀을 주시고 그의 뜻을 이루시는 그의 아들로 삼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어떻게 다양한 그리고 어떻게 구별되는 환경과 조건과 현실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각각이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독특성을 우리가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십자가 안에서 이루신 모든 일들을 이제 넘겨주어 우리 모두가 그 사건의 이 기적들을 그 결과들을 증언하고 나누는 자로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제사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세상과 담을 쌓고 거룩한 것에만 자신을 이렇게 묶어두는 싸움이라고 생각하기 제일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제일 반대되는 것은 현실적인 욕심을 위하여 신앙을 동원하여 초월적인 힘과 수단으로만 신앙을 가지는 것이 또 제일 나쁜 거라면 어떤 경우도 둘을 나누는 것은 그 중에서 제일 나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이런 원리면에서 본질면에서 아버지로부터만 그 모든 것을 허락받습니다. 그 가치든 목표든 내용이든 방법이든 그렇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작정하여 보내신 상황에서 발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곳에 가든지 전도를 해야 된다는 형태가 아니고 여러분이 처한 지금의 삶의 현장에서 신자는 어떻게 달라야 되는가를 생각하십시오. 신자는 어떻게 달라야 하는가? 어떻게 성실하며 어떻게 예수 안에서 살며 어떻게 허락된 상황 속에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 있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다리며 기도하며 지며 희생하며 그러나 양보하지 않는가를 보이셔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는 신앙상의 아마 가장 큰 걸림돌은 완전주의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자라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게 너무 완벽해서 여러분들이 감히 엄두를 못 내거나 또는 하나님께 그렇게 할 아무런 조건을 주시지 않았다고 불평을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 전통 정서상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상주의자고 완벽주의자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회의를 하면 이룰 수 없는 결론을 곧잘 만들어냅니다. 완벽하고 이상적인 그 명분의 싸움을 하면 언제나 명분론이 이깁니다. 그래놓고는 아무도 안 지킵니다. 그래서 누가 물으면 당신 입으로 이렇게 하자고 당신은 왜 안 그러냐 그러면 우리나라에만 있는 이 말을 합니다. 말이 그렇단 말이지. 이런 우리는 그 말한 거하고 사는 거하고가 이렇게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데 아무 거부감이 없는 게 오랜 역사적 관습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우린 그걸 거부를 안 냅니다. 말을 할 때는 여러분들 너무 거창한 말을 합니다. 신자라면 이래야지가 아무도 지킬 수 없는 수준에 가 있고 그래서 너는 말이 그렇단 말이지 이렇게 산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그렇다고 갈등이 없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늘 나는 왜 그 발치도 못 쫓아갈까 라는 생각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나는 원래 아무것도 아닌 모양이야 라는 체념이 제가 보기에는 한국 교인들에게는 제일 큰 병폐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생각 속에는 그 체념 속에는 하나님이 내 의욕, 내 진심을 몰라주신다도 아마 섞여 있을 겁니다. 나도 신학을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안 붙여줬다든가 무슨 뭐 돈을 많이 벌게 해주시면 그걸 내가 주를 위해서 쓸 작정이었는데 뭐 돈도 많이 안 주셨다든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공생애를 사시는 내내 제일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오해를 샀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종이라면 왜 저렇게 아무 배경과 힘 없이 살아가시는가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많이 한 빈정 중에 하나가 저 사람은 죄인들과 가난한 자들의 친구라 하는 거였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인류가 지금 그런 형편에 있다는 증거를 위해서 자주 쓰신 삶의 그 방법이었는데 사람들은 이걸 양쪽으로 틀리게 쓰는 것 같습니다. 가난한 자의 친구였다라는 것으로 이제 당시에는 이제 빈정되는 것으로 또 오늘날에 와서는 무조건 가난한 사람과 소외된 사람을 돌아봐야 된다 하는 것이 종교적인 가장 큰 그 이슈가 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과 소외된 사람을 찾아가라는 것은 큰 것의 큰 예수 믿는 일의 큰 내용의 어떤 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주제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에게 찾아오는 그 다음에 하십시오. 이게 먼저고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기독교가 정치화되죠. 정치, 사회운동 같이 되죠. 그건 안 됩니다. 사회운동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운동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언제나 세상이 요구하는 지금 세상적으로 물질이라든가 세상의 명예 같은 허황된 것들과 육체를 전부로 아는 것들과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맡겨 생명과 진리로 갈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갈 것인가의 싸움입니다. 언제나 그 속에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이웃을 만나는 법과 가난한 자를 만나는 법 다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쟁점화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쟁점화는 될 수 있죠. 주제가 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주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라는 존재와 인생에 대해서 말하자면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라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를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북돋우고 격려하라는 뜻이 아니라 옳게 보시란 말이죠. 예수님 그렇게 사시고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역사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런 평가를 내리지 않습니다. 최고의 평가가 뭐냐 하면 4대 철인입니다. 요새 젊은 사람들은 철인이라 그러면 철인 3종 경기 같은 걸 생각하더라고요. 예수님이 뭐 사이클 타고 마라톤하고 수영하셨다고. 그러면 그냥 사상가 취급밖에 안 해줍니다. 인류 정신사에 미친 뭐 위인 중에 하나.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 세상을 구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무리 위대하게 살아도 세상이 우리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겁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의 그 보잘것없어 보이는 자신의 존재감이나 상황을 절대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오병이어가 뭐죠? 오병이어.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5천 명 먹인 겁니다. 한 알에 썩는 밀알로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우린 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 지금도 세상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찾아오시는 손길과 그의 자녀들과 함께 일하시는 역동적인 하나님의 구원과 창조 역사의 동역자로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느 순간 어느 경우도 사소하거나 배제되어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에서 배제되어 있는 영역이나 시간이 없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정말 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식을 가지고 있어서 다르다 하는 것을 누가 제일 먼저 느끼냐면 옆에서 느낍니다.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지 이렇게 묻게 되어 있고 어느 교회 다녀? 이렇게 묻게 되어 있습니다. 이 순서가 거꾸로 되는 건 잘못입니다. 나 교회 다녀? 그걸로 아니 교회 다녔어? 이게 무슨 말인지 다 아시겠죠? 나랑 뭐가 달라? 이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린 지금 다 그렇게 하죠.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갖고 신자인 것이 증명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두의 표정에 뭐라고 써 있어요? 야, 길이나 비켜라. 나 바쁘다. 물론 어느 시대에나 원색적이고 직선적인 일은 언제나 필요합니다. 언제나 필요합니다. 초등학교가 필요하고 그래야 중학교를 가고 고등학교를 갑니다. 그러나 한국교회가 전부 이것만 하고 있는 데는 우린 좀 난감합니다. 여러분에게도 부탁하는 건 나 남포교회 다녀. 그건 상대가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어느 교회 다녀?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하나는 이 싸가지 없는 게 도대체 어느 교회에서 배웠을까? 이게 하나 있을 수 있고 이 사람은 다르다. 이게 있을 수 있죠. 후자로서 질문을 받으시거든 그때 그렇게 대답하십시오. 조그만 교회라서 이름을 대도 넌 몰라. 이렇게 재는 겁니다. 이게 신자의 큰 자랑이죠. 아 그래도 가르쳐줘. 혹시 얼마 가르쳐줘도 모른다니까. 전화번호부에도 안 나와 있어. 뭐 이렇게. 나 남포교회다. 그래서 그럼 죽는 거죠. 언젠가도 예를 들었듯이 캘리포니아 북부의 조그만 마을에 목사님이 저를 찾아왔다니까요. 아니 당신 도대체 어떻게 교인들을 교육시켜서 이꼴을 만들어놨어요? 왜요? 우리 교회 이민원 신자 하나가 밤낮 사사건건 남포교회에서는 안 그랬어요. 총으로 쏴. 이 사람 놀랐어요. 내가 쏴줄까? 지가 쏘기로 하기로 하고 갔는데 아직 신문에 안 났어요. 쏠 거예요 저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각오하시고 등록을 하세요. 남포교회라는 말을 먼저 내뱉지 않는다. 옆에서 물어보도록 한다. 신자다운 신자가 무엇인지 이해하시고 그 신앙으로 충성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하나님의 뜻과 목적으로 사는 인생의 귀한 존재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처럼 그 안에서 우리도 승리하는 자 될 것을 믿게 하시고 그 자랑과 기적을 누리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